22절로 2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제 성령에는 사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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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과 사랑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시리즈 8번째 온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냅니다. 사람됨이나 몸가짐이 점잖고 교양이 있으며 예의가 바른 남자를 가리켜서 뭐라 할까요? 네? 영어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영어를 하시네요. 한국말로 뭐라 할까요? 네? 신사라고 하죠. 우리 교회 여자 우리 여성 우리 자매님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 형제님들은 신사인가요? 하나 분명히 우리 문동님 집사는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줄 거예요. 주님 왜 안 줬나요? 너 그때 아멘 안 했잖아. 왜냐하면 우리 문동님 집사는 아마 이후로부터는 항상 주변에 신사만 있을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신사 많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신사입니까?
아멘.
네, 주님 집사님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저기 두 번째 점도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네. 우리 저기 청년 자매님들 여러분이 결혼할 그 사람을 이렇게 맞이할 때 신사 같은 남자를 맞이하고 싶은 마음 있습니까?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사를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사적 태도는 많은 것들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할 때 열 가지 정도 이런 부분을 갖춰야 신사라고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감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잘합니까? 그럼 이제 내가 신사가 아니라는 건 여성들은 숙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죄송 표현을 빨리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것을 고민한 게 아니라 빨리 하라. 왜냐하면 빨리 안 하면은 사람이 오해하거든요. 신사는 검증해 보시면 세 번째는 책임성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신사라는 거예요. 이 책임성 행동이 나와서 그러는데 요즘 우리 교회 이 올라간 입구라든지 어디 보면은 이 낙서를 며칠로 낙서를 해놨어요. 혹시 본인이 낙서를 했으면은 부모님께 빨리 말을 하고 교회적으로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말해서 그것을 빨리 그 낙서하는 것을 그 부모가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희 친교실 안에도 있고 여기 입구 있는데 욕설이 써져 있고 또 이상한 게 써져 있는데 누가 했는지 그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배려 행동이에요. 배려. 배려가 아니라 배려입니다. 어디 가서 딱 보면은 여성들이 자리가 없어 이러고 있으면은 딱 빨리 가서 의자를 쫙 놔요. 바닥 딱 그런 것처럼 빨리 선수를 딱 꺼내갖고 쫙 깔아줍니다. 그리고 커피 그 말만 하면 내 커피 내려드리겠습니다 딱 하면서 사람들 이렇게 배려합니다. 지금 정도는 우리 아내가 죽을 먹고 싶겠다. 그럼 내가 한번 죽을 한번 쓸어봐야지. 지금 정도는 우리 아내가 보약을 먹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보약을 지금 정도 우리 아내가 아구찜을 먹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럼 아구찜을 공수해 와서 이런 배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신사적 태도가 뭐냐면은 협조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이 뭔 일을 할 때 잘해봐 이게 아니라 신사는 반드시 가서 May I help you? 뭘로? 이렇게 나 영어 있나봐 네, 이 협조를 잘하는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신사적 태도는 거기를 찾아보니까 표정관입니다. 이렇게 뭐 인상 속에 저는 이 부분이 많이 들렸어요. 이게 항상 이렇게 참 밝게 저기 표정관이 잘해야 되는데 이 감정과 표정이 너무 일치돼요. 근데 우리가 위선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내가 저 일에 기분 나빠하고 해서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남편한테 불편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대화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표정관리.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막 하더라도 전화가 오면 나 안녕하세요. 우리 끊은 게 아니라 전화를 하고, Hello? 왜 그러세요? 네. 그랬다가 딱 끊고 나서, 그래서 당신 이렇게 우수한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표정 관리.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약속 실행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손해가 있고 피해가 있더라도 그 약속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 신사들은 검소신사더라고요. 원래 이 신사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양복이 두 벌만 있어야 돼요. 왜냐면 장례용 양복하고 평상시 양복이 두 벌. 그리고 금부치 같은 것은 하고 화려하게 다니지 않는. 이게 원래 신사, 이 젠틀맨의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소한 생활. 여기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 풍요해도 다른 사람도 도와줄 뿐 아니라 자기는 굉장히 이제 검소한 생활을 한다는 거죠. 아홉 번째가 사회성 책임이란 사회가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 이거는 내일 안 될까 몰라 이게 아니라 그 사회에 대한 어떤 책임을 함께 지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가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이 신사들은 언어가 다르다. 언어. 자 그러면 우리 신사 맞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은 숙녀이신가요? 갑자기 신사는 영어로 이 젠틀맨인데 이 젠틀맨이 나오게 된 유래를 제가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사하면 영국의 신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약 천년 전으로 이 말이 나오게 된 천 유래를 살펴 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바이킹족 출신인 노르망디 왕 윌리엄이 영국을 가서 정복을 하죠. 영국을 가서 정복하는데 거기에 원주민들을 정복을 하고 이제 정복을 해서 거기에 이제 그 깃발을 꽂고 하는데 그때 함께 했던 기사들이 다 거기에 오냐면은 영국에 뭐가 됩니까? 귀족이 됩니다. 귀족. 이제 귀족이 되어서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이킹족이다 보니까는 갑자기 이 귀족들이 회의를 하다가 회의를 했다고 이 사람들이 칼을 가져온대요. 회의에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바이킹 그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귀족들이 딱 해서 마음에 안 들면 그 회의에서 막 이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야 이거 귀족으로서 이거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프랑스의 그 에티켓을 배워야 된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에게 예의 범절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과정에 특별히 이때 영국의 이 귀족 사회 시작이 되어졌을 때 이 세습 제도가 있었죠. 어떤 세습 제도가 있냐면은 아버지가 귀족이잖아요. 다 이제 다 귀족인데 아버지가 귀족인데 이 귀족의 세습을 장남에게만 주죠. 그리고 그 모든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장남에게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랬나 봐요. 이 장남에게만 주다 보니까는 이 장남이 아닌 귀족 아들들이 너무 억울한 거죠. 장남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는 아무 사회적인 어떤 이 영향력도 없고 특권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하나의 사회적 계층을 만들라고 집단을 만들었는데 이 집단을 만들 때 이 이름이 뭐냐면 라틴어 젠틀리스라고 하는 라틴어 젠틀리스 이게 집안 가문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장남이 아닌 영국 귀족 아들들이 만든 그 사회 계층을 만든 이게 뭐냐면은 젠틀이라고 하는 그룹을 만든 젠틀이라고 하는 그 사회 계층을 만든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젠틀맨의 말의 어원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영국 귀족 아들들에게 이게 중산층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어갖고 지금은 신사적 품위를 유지한 일반적인 남성들도 우리가 젠틀맨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언유가 영어로 무엇이겠습니까? 젠틀리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온유가 이 온유라고 하는 건 사전적으로 뭐 따뜻하고 부드럽다 따뜻한 온에 부드러울 이렇게 쓰잖아요. 이 헬라어로 이게 파라오스 전에 그 팔복 그 설교실을 잘 때 기억나시는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파라오스라고 하는 이 온유는 어디서 이 그 유래를 했냐 이 말이 야생동물을 길들이다 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야생동물이 굉장히 거치는데 그 거친 동물을 길들여가지고 어떻게 아주 주인 말을 잘 듣고 부들부들한 동물로 마치 여러분이 얼른 쉽게 생각하면 한국의 개하고 개가 캐나다의 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이해해보면 여러분 캐나다에 보면은 이렇게 큰 게 조그만 게 보다 큰 사람을 물지 않고 순해졌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 이렇게 훈련을 안 되는 개들은 사납잖아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야생동물을 길들여가면서 유래된 게 이 파라오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 언어라고 했을 때는 혹자는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어디를 갔는데 언어가 뭐냐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분이 판단의 보이다.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판단의 보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행동에 거기에 대해서 빨리 판단해갖고 그렇구만 그런 거야 라고 딱 해버린 게 아니라 맞춤표를 빨리 찍는 게 아니라 판단을 보유하는 거. 그게 오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인 오류는 게다 이 총체적인 것들을 정의를 해보면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오류는 이런 거죠. 감정이나 언행을 육신의 소욕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에 따라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태도, 이걸 우리는 오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할까요? 감정이나 언행을 육신의 소욕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에 따라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태도. 자, 여러분 그러면 온유한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이세요? 고민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축복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하죠.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을 때는 사람들이 많은 의미를 둔다고 했어요. 땅을 기업으로. 근데 이거는 우리가 히브리 문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화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생각하면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로 가면 땅을 차지한다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는 젖과 꿀이 있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한 그 땅은 뭘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풍성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 약속한 땅으로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문화에서.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땅 부자가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것들 그 사람의 약속에 한 것들을 그 사람이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성급한 사람들은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또 누리는 축복이 뭐냐면 시편 37편 11절에 있는데 온유한 자는 풍부한 화평을 즐긴다고 했어요. 정말 이런 성경이 이 어떤 철학자들의 이 언어보다 이 위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온유는 풍부한 화평을 즐긴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 옆에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온유한 사람 옆에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 옆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없어요. 고슴도치 같거든. 보기에는 좋은 듯 한데 가까이 가면 찔려요. 그 사람들이 가. 그러면서 그래서 뭐냐면은 저는 외로워요. 당신들은 나와 함께 했나요? 이래요. 그런데 왜? 가면 찔려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온유하면 풍부한 화평을 줍니다. 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갖고 나와 관계된 참 수많은 사람들하고 화평의 관계를 즐기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즐기고 내가 내 자신하고 화평의 관계를 즐긴다.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 풍부한 화평을 즐긴다. 와 그렇구나.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제가 항상 이것을 적용하고 온다고 그랬죠? 이 설교를 위해서 항상 제가 뭘 마땅히 적용할 게 없었는데 뭐 어떻게 내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적용하도록 간밤에 우리 아내한테 이 아내가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제 꿈을 자고 있는데 아침 깨는데 돼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갑자기 옆구리를 푹 때리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니 꿈을 꿔놓고 아니 꿈에서 그걸 가지고 꿈을 자기 정서로 가지고 정서를 자기 진짜 이, 저기 뭐냐면 팔로 가져와가지고 저를 톡 치면서 나한테 왜 그러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데 왜 그래 당신 꿈을 꾸는다냐 아니 꿈이 마치 현실 같아 현실 그러면서 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은 그 유효작업에서 아, 저런데 그냥 같이 쳤을 텐데 그걸 맞고 내가 하냐면은 그래 오늘 설교 언유야 언유 그래서 제가 언유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그냥 아내가 웃었어요. 근데 싸움이 안 되더라고. 오, 아 풍부한 화평. 오, 이게 바로 언유구나. 그래서 깨달게 됐는데 여러분 이 언유한 사람이 누리는 또 하나의 그 축복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가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이야 그랬죠. 여러분 온유함 속에서 사랑이 확인된다는 거 아세요? 사랑이 온유하다. 딸을 보면서 온유 해보세요. 너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온유 저도 하려고요. 온유 뭐 이러지 말고 온유. 왜냐하면 이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아니면 잘못을 하든 책임성이 있는 것은 무엇까지 했어요. 근데 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온유를 베풀면 그 속에서 사랑이 느껴져. 사도 바울이 말씀 사랑은 온유한 거다. 온유함 속에서 사랑이 확인되는 거죠. 제가 그 언젠가 이야기 한번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개구장이에요. 여하튼 개구장의 어린이들 절대 야단치지 마세요. 저처럼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성냥을 가지고 엄청나게 나무를 많이 쌓아놓은 겁니다. 우리 친구랑 야 이거 성냥이라고 이거 하면 불이 날까? 그러니까 친구가 불이 안 날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보다 머리가 조금 좋았나 봐. 그러면서 그 성냥을 뭐냐면 네가 해봐 그러더라고. 지가 한 게 아니라 나한테 해보래. 그래서 제가 성냥을 했어요. 근데 불이요 여러분 불이 처음에 타오를 때 그 예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와 탄다 탄다 와 탄다 탄다 그리고 와 이쁘다 그랬는데 갑자기 정신이 드는 순간 탄다 그러면서 이제 나 우리 죽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도망가는데 우리 만대들에서 항상 섬에서 잘못하면 어린이들이 항상 도망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얘들이 항상 왜 거기를 가는 거야? 언덕 하나를 넘어가면 바위가 있는데 항상 그 바위 뒤에 숨으면 항상 얘들이 잘못하면 거기로 가. 저도 어머니랑 순식간에 거기로 갔는데 아닌가 다를까 그 언덕에서 이렇게 보니까 막 불이 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른들이 뛰어와가지고 이제 금방 집이 탈 것 같으니까 막 불을 끄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그랬냐? 아, 누가 그랬냐? 그 애들은 사라졌으니까 누가 이 짓을 한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꼭 보면은 저한테 죄를 지어가는 그 녀석이 꼬꼬지르죠. 길라비가 그랬어요. 어른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님이 길라비가 그러면서 이제 저기 밑에서부터 소리를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난 구원도 못 받았는데 아직 구원 받은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8살, 9살 때인가. 그러니까 8살, 9살 때 이 기억이 생생한 게 남고 보면 그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나 죽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우리 어머님은 아들 혼자라고 저를 또 오냐고 할 때가 엄하게 있거든요. 버릇 나버리네. 나 이제 죽었다 그랬는데 우리 어머님이 탁 거기서 난 죽었는데 죽었는데 이러고 있는데 분명히 오른손에 멍둥이가 들려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딱 하는 거 있어. 여기서 뭐하니 배고프게. 아이고 힘들었겠다. 업어라 업어. 그래서 어머님이 저를 업고 우리 집까지 오는데 어머니 등에서 뭘 느꼈겠어요? 이분이 내 엄마구나. 그 전에 그 기회 본 줄 알았어. 항상 저를 막 때린 거야. 왜냐면 다른 놈 보면 항상 막았더니 막았다는 기회 본 줄 알았어. 근데 어머님이 심지어 저를 업고 야단친 게 아니라 노래까지 부르시고 내려가신 거야. 제가 그 어머니 등에서 그 얼마나 이 사랑의 포근함을 느끼면서 이분이 진짜 내 엄마구나.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최초로 엄마에게 느꼈던 강렬하게 왔던 뭐냐. 사랑의 확인. 오늘은 사랑이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남자가 느끼는 누리는 또 하나의 축복이 뭘까요? 시편 25편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를 가르치는데, 또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도를 가르치는데 하나님 뭐라 했냐면은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친다고 했어요. 온유한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막 성품이 이상하고 막 괴팍하고 막 성급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더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만히 묵상해보니까 내 심령이 온유한 상태가 아닌데 막 번잡하고 막 누구에 대해서 막 질문을 가지고 있고 막 누구 막 싫고 짜증나고 불평이고 불만이 있을 때는 여러분 아세요? 말씀도 안 들어와요. 진짜 그러니까 성경도 안 받는데 봐도 안 읽어요. 근데 내 심령이 뭔가 온유해서 평안한 이런 상태, 관대한 상태에서는 말씀도요 쏙쏙쏙 스폰지처럼 들어옵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유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온유하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서두에 읽었듯이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나는 뭐하고? 겸손하고 뭐하다? 온유하시다.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내게 와서 뭐해라?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면 너희들이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 영적 이 놀라운 비밀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 함께 그분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에게 연합되어지고 그분에게 소속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내 성품을, 내가 말하는 것, 그 다음에 표정 관리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것, 정죄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라고 예수님에게 가서 열심히 배우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온유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아멘.
가만히 있으면 될 대로 되라. 뭐 때가 좀 어른 되면은 어른죠. 사람들 저기 사람들 얘기들 보면은 나도 철들면 다 좋아져. 아니요. 철들면 다 좋아졌나요? 제가 45년 동안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데 인간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죄가 크게 져요. 예전에는 몰랐어. 순진하니까. 교활해지고요. 더 간사해지고요. 얼마나 계산적이고요. 그런지 몰라요. 어른들 세계. 어른들, 다 어른들이 다 그런 거 아니야? 네? 다 저 좋은 어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온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연합되었을 때,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데 온유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영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 그런 겁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마치 친구가 친구에게 서로 대화한 것처럼, 친구가 친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뭐했다? 대면하여 이야기를 했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고 평가했냐면은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가 승하다. 제일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이게 바로 영적 비밀이에요. 여러분, 원래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질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동족이 저기 뭐냐 이집트 사람에게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성질이라고 굉장히 때려서 죽인 사람이에요. 성질 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못된 사람을, 성질 급한 사람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온유가 온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가장 온유함이 낫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항상 대면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막 백성들이 막 이렇게 서리지고 모세 죽이다 볼 때도 너희 좀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만난 거야.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가르쳐서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말씀이라든지 목장관이라든지 이 영적인 이런 관계를 계속 맺어가면 여러분의 성품도 온유한 성품으로 성숙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온유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 이게 3단계 마치 그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열심히 닮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온유한 성품 어떻게 되냐면은 이러는 과정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가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열심히 닮아가려고 할 때, 그리고 주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내 인간의 소욕대로 내 감정, 그리고 내가 이 하고 싶은 말 했을 때 딱 한 게 아니라 표정도 짓고 싶은 게 아니라 내 행동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령님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고 저는 이렇게 꼬라지도 내고 싶고 이렇게 화도 내고 싶고 이렇게 행동하고 싶지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성령의 인도를 딱 받게 되면은 풍선에 바람이 까득 차 있는 내 모습이 갑자기 바람이 빠지면서 온유라고는 열매를 맺게 된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 왜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 항상 골로새 이야기하지만 골로새 1장 3절부터는 너희가 예수님 모를 때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3장에 와서는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너희가 구원 받았으면 그랬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 했냐면 온유함으로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옷을 입으라는 것은 뭐냐면 옷의 의미가 그 사람의 신분을 이 몸의 보호도 있지만 그때 말하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함으로 옷을 입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참 제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거룩한 성도라면 그 신분을 가졌다면 거기에 걸맞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교수가 거짓 옷을 입고 와가지고 강의를 하면은 누가 와 정말 검수하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 신분에 군인이 자 군복을 딱 입고 있어야 돼. 군인이 뭐 한복 입고 가서 전쟁터에 가서 한복을 딱 입고 돌격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제가 홍길동이야. 홍길동이야 옛날로. 아니 아마 안 어울리잖아요. 그 사람의 신분에 안 어울리잖아요. 격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온유로 옷을 입어라. 예수님의 참 제자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며 온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옷을 입고 그렇게 삶을 살아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온유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도 온유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온유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만 온유를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온유하게 살 건가? 그런데요, 이 온유의 적용에 있어서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도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잘하는데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마다 참, 그건 그렇지. 네가 뭐 하겠어? 자기 자신한테. 너는 어째 생긴 게 그러냐? 너는 맨날 자신감도 없고 맨날 그게 불평만 하고 맨날 그게 짜증만 내고 아이고 네가 그러니 네가 뭘 할 거냐? 그러면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요. 정죄도 해요. 다른 사람한테도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도 존재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유의 적용의 범위 카테고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도 온유해져야 됩니다. 그래 네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별거지럽지만 그래 네가 네 자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영적 교제를 맺어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래 나도 더 성숙해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그렇게 너무 괴로워하지 말자. 이러면서 자기 자신한테도 온유를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죠.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부드러운 버들가지는 못 건드려. 그런 속담입니다. 부드러운 버들가지. 여러분, 우리가 동물들 세계에서도 알 수 있죠. 성급한 동물하고 온유한 동물. 누가 지구를 정복해 갖고 있습니까? 네? 성급한 동물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멸종위기라고 해가지고 보호 속에 지금 있대요. 그런데 온유한 동물들은 너무 넘쳐가지고 너무 많아진대. 결국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면 성급한 동물이 아니라 온유한 동물이 훨씬 오래 살고 건강하고 더 길게 산대. 여러분, 이 온유함을 적용하는 한 인물로서 저는 여러분 넬슨 만델라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여러분, 남아공의 대통령이었죠. 1994년 당선이 돼서 대통령에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넬슨 만델라.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90년대, 90년까지 27년간은 감옥에서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백인들 때문에. 백인들 때문에 나오도 못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나오도 못하고 감옥에서 27년, 그래서 가까스로 나왔어요. 나와서 94년에 대통령이 당선되자 세계를 주목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넬슨 만델라가 도대체 어떻게 복수의 칼을 내밀 것인가. 그 백인들을 어떻게, 그래서 막 백인들이 막 갑자기 막 도망가고 막 보따리 싸서 도망가고 빠져나가는데 이 넬슨 만델라가 어떻게 과연 것인가를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넬슨 만델라의 손에는 복수의 칼이 아니라 평화의 비둘기였어요. 온유의 관용의 비둘기가 딱 있어가지고 포용정책, 화합, 하나됨, 용서. 그러니까는 갑자기 세계가 주목을 하면서 거기 있던 백인들에게 일거리를 주면서 오히려 일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는 세계가 주목해가지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해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이 나라를 관광으로 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 남아공이 부유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월드컵까지 개최를 했잖아요. 이 넬슨 만델라가 바로 뭐냐면은 온유의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칼을 뭐 했으면은 남아공도 나가고 다 패패했을 거예요. 근데 온유의 정치를 보자 윈윈을 하게 된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우리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주님과 일적인 관계를 정립했고 성령의 우리가 인도를 받아갈 때 우리도 온유한 사람 돼서 성령의 은혜를 여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